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어제 이어서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4장 내용은 11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후에 두 가지를 부연 명령을 하셨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11조를 들어야 하는지 이것이 첫 번째 부연 명령이었고 두 번째 부연 명령은 3년마다 11조를 각 성읍에 쌓아두었다가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게 두 번째 부연 명령이었습니다. 뒤에서 15장 내용은 이 면제해주는 것, 탕감해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 지체에게 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워서 물질을 구워주었을 때, 빌려주었을 때 7년째가 되면 그것을 면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15장 내용도 11조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어제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면제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지금 본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연된 명령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명령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7절, 8절에서 한번 명령을 하고 9절부터 11절에서 두 번째 다시 명령을 합니다. 다만 이 두 번에 걸친 부연 명령은 동일한 내용이어서 새로운 내용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읽다 보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한 글자 한 글자가 편안하게 뒤로 넘어가지 못하는 참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7절에 보면 면제와 관련된 명령을 하시면서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구워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해줄 때 대상이 누구냐면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셔서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 들판에서 자는 게 아니라 성읍에서 거하게끔 집을 가지고 살게끔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구워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뭐 뭘 면제해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빌려주는 것 그리고 그걸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가 살고 있는데 바로 붙어서 누가 살고 있느냐? 참 거지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은 이 방송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안 보일 텐데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도 자꾸 텔레비전에 보여줘서 보이게 만들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바로 옆에 같이 우리 동네 같이 지내고 있는 가난한 형제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한다 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이렇게 딱 보면 감기와 가난은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 사람이 오늘 생계가 어렵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잘 숨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잘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이 현재 가난한 상황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빈곤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을 이제 보았을 때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지경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연달아 이렇게 나오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첫 번째,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저 녀석을 때려 죽여야지, 내가 저 녀석을 내가 못 살게 구해야지, 굴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건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죄를 주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로 뒷걸음치려고 하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기준이 높은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실제 끝입니다.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은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함에 있어서는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제 면제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명령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워주라고 하실 때에 8절 끝에 보면 기준을 세밀하게 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혹은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만큼, 이게 아니고 8절 끝에 보면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네가 생각할 때 넉넉하게, 혹은 그 사람이 쓸 때 넉넉하게 주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넉넉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보았을 때는 넉넉한데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음식점에 갔어요. 밥을 먹어요. 제가 먹을 때는 8,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비싸서 나 먹기 어려운데, 이게 제 기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한 2만원짜리 먹어도 검소하게 먹었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가난함, 상대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넉넉하게 구워줘라, 이거는 물론 내가 줄 게 없는데 막 억지로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하나도 너무 배가 고파서 살 수 없는데 그런 지경이 되지 않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것이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잘 먹고 입을 것도 잘 입고 잠잘 것도 잘 자고 나는 좋은 차도 있으면 좋겠고 또 명품도 둘렀으면 좋겠고 그걸 채워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죠. 지금 7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뒷부분에 가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7절 8절 내용은 사실 원래 이 15장이 담고 있는 것은 면제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면제해라, 저렇게 면제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어진 명령은 그게 아니죠. 구워주라는 겁니다.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줘야 면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것과 관련돼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면제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저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더라도 네가 면제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구워줘라, 일단 빌려줘라, 그 사람 필요한 걸 채워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 어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앞부분에서 했던 명령 똑같이 나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지금은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생각이라는 건 야, 저 녀석이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가서 좀 때려줘야지, 갖고 있던 거라도 뺏어와야지, 뭐 이런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뭘 악한 생각이라고 했냐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이르기를,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뭔가 돈을 꿔주면 빌려주면 조금 있으면 면제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탕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빌려줘봤자 못 받을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안 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걸 보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게 시기가 딱 못 박혀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꾸어줬어요. 꾸어준 걸 기준으로 7년 있다가 이게 아니라 7년마다 이렇게 딱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2001년이 면제년이었다. 그럼 2008년이 면제년, 2015년이 면제년, 2022년이 면제년. 면제년이 언제인지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꾸어주면 1년 있다가 면제년인데 그럼 전년생이 안 갚을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저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이걸 갚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꾸어주면 이거 다시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기 보면 참 묘하게도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보면 여기 보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랬죠.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꾸어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막 눈을 치켜뜨고 마귀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눈, 그게 아니면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보통 때처럼 봐도 악한 눈으로 본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표현을 놓고 보면 아마 그 사람이 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꿔달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부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억울해서 분해서 주님 제가 좀 꿔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꾸어줄만 한데 안 꾸어줬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러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 면제년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에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네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네가 돈을 꾸는 나라가 되지 않고 빌려주는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곳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0절 중간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나 똑같지만 이 복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꾸어줬습니다.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주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복을 안 줍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나한테 꾸러 오지도 않았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 꾸어주고 그 사람을 면제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10만 원을 꿔줬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면제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10만 원을 갚아주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영역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꾸어주고 면제해 주는 건 분명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면제해 주었으니 그건 손해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미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손에 안 주고 싶어서 내 것을 딱 쥐고 있는데 그것을 펼쳐서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두 가지 다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면제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면제할까 이런 명령이 아니고 일단은 구워주어야 면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워주고 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주어진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빌려주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것이긴 하지만 면제를 해줄 생각을 하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면제를 해줄 생각, 탕감을 해줄 생각을 하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서 잘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한번 잘해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또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궁핍한 걸 보고 구워주려는 마음을 가졌어. 구워주려는 마음을 보고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워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구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제를 해줘야 돼,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보줘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이런 다 끝나고 완결되면 좋은데 이번에 용서해주면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용서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싸리 그러느니 그냥 나 안 쳐다보고 그만둘래. 이러고 그냥 싹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번에 한번 잘해주고 잘해주면 다음에 또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도 그래도 이번에 한번 잘해주고 다음번에도 잘해주고 이번에도 한번 용서해주고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이번엔 구워주고 다음번에는 아예 탕감해주고 다음번에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구워주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내용은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섬겨주라는 것인데 한 번 섬겨주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번, 세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해주는 것 주저하지 말고 여하튼 잘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뒷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정도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잘해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해줘봤자 저 사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더 큰 해악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중에 또 그 사람에게 더 큰 뭔가를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또 그건 그때 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더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애들이 크신 분들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맨날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부모는 늘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번 용서한다고 이게 끝이 날까? 이번에 용서해주면 다음번에 또 용서해줘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번에 한 번 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더 크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14장 내용 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1조 예물을 드려서 이웃에 구제하는 일에 쓰게 하고 또한 1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예 이웃을 위해 돈을 구워주고 기간이 차면 어지간하면 입고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근본적인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잘해주려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되 한 번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빡빡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갚고 어떻게 허물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또 모자란 부분들이 또 허물 있는 부분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덮어주고 한 번 도와주어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에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조금씩 더 한 번만 더 용서하고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